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9월 24일 화요일 무덤을 찾은 여인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그들은 구주의 몸에 바를 귀중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희망의 태양은 지고 어둠이 저희 마음에 깃들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행적과 위로의 말씀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다. 시대의 소망 788. 마가복음 16장 1에서 8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여자들은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복음서의 시작부터 독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한 사람은 베드로이다. 책의 중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런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행한 치유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그가 나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5장 43절에서는 야이로와 그의 아내에게도 딸을 살려주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7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주된 이유는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의 예언의 때를 따라 당신의 봉사를 성취하실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여인들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과 놀라움에 무덤에서 도망쳤고 적어도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이에 예수님과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비밀의 주제는 끝난다. 그들은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한다. 교훈입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놀라움에 도망치며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이내 그들이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가복음 전반의 비밀의 주제는 끝이 난다. 묵상. 비밀의 때는 지나갔고 복음이 온 세계에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제자들은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 오늘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들에게 큰 돌로 맞고 로마의 인으로 봉한 요셉의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리스도는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시대 소망 794.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지만 주께서 이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저희 어려움과 눈물을 생각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소금 언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민수기 18장 19절과 역대하 13장 5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장 13절에 나오는 언약의 소금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저는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소재물에 언약의 소금을 뿌리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소금은 피와 생명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시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소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소재가 무슨 제사입니까? 고운 가루, 즉 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네 가지 제사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 즉 피의 제사입니다. 하지만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모든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벨은 짐승으로 피의 제사를 드린 반면 가인은 이 곡물 제사, 피 없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오직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바로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사에서 그렇게 피가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소제, 즉 밀가루로 드리는 이 제사를 제정하시면서 피가 없는데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피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피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재에 이 소금을 뿌리면, 소금을 치면 피 있는 제사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양이나 염소 혹은 소 같은 이 큰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들은 밀가루 제사, 즉 소재를 드릴 수 있었고, 거기에 피와 생명을 상징하는 소금을 첨가하면 하나님께서 피 있는 제사처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금이 피와 생명을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대부분 1차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링거 수액을 주사를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링거 수액을 흔히 생리식염수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물입니다. 보통 인체의 체액과 같은 이 농도, 그래서 0.9% 1리터에 이 9g이 들어간 이 농도로 맞춰서 우리가 수액을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우리 몸속에 이 혈액에 소금물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소금은 곧 피라는 뜻이죠. 사람의 몸 가운데서 이 소금 성분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곧 피요 생명을 뜻하는 물질입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 207페이지에 보시면 이 무염식과 소금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개혁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도 만족할 수 없는 무미건조하고 맛없는 음식을 준비할 위험에 빠진다. 음식은 영양분이 풍부할 것은 물론 구미가 당기게 할 그러한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나는 소금을 조금 사용하지만 언제나 소금을 사용하는데, 소금은 해가 되는 대신에 실제적으로 피를 만드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화인 여사께서는 음식을 할 때 소금을 항상 조금씩 사용한다고 언급하시면서 소금은 실제적으로 피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책 다른 페이지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대로 나는 그 지시를 그대에게 전할 따름이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소금은 피를 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릴 수 없고,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고, 매일 식탁에 오르는 그 빵의 재료가 되는 흔한 밀가루 제사를 드리더라도 피와 생명을 뜻하는 소금을 첨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사려심 깊고 배려심 많은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값비싼 것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금이 상징하는 바 그 피와 생명을 제사에 담아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재물에 들어갈 이 소금을 그냥 소금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또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소금을 그냥 소금이라 하지 않고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과 언약이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도장을 찍거나 또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소금을 손에 찍어서 입에다 넣고는 그 소금을 녹여 먹었습니다. 그것은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언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고 지속되고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통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도 결혼식 할 때에 이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자루에 담긴 소금을 다른 자루에 담아서 완전히 이렇게 섞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두 사람의 삶이 하나의 삶으로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영원히 갈라서지 않을 것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아주 흥미롭고 특이한 해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해체될 수 없는 언약, 결코 썩지 않는 언약, 곧 거룩한 친교의 결연, 그 자체가 하나의 방부제인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적절한 상징이다. 마치 두 사람이 빵과 소금을 함께 먹을 때처럼 하나의 결속력 있는 동맹의 상징이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에는 언제나 소금이 첨가되었다. 이 소금의 속성과 결부하여 소금 언약을 해체할 수 없는 언약, 결코 썩지 않는 언약이라고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이 두 번째 문장, 이 중간 부분을 보시면 마치 두 사람이 빵과 소금을 함께 먹을 때처럼 하나의 결속력 있는 동맹의 상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소재를 드릴 때 거기에 소금을 첨가하는 것은 마치 두 사람이 빵과 소금을 함께 먹을 때에 하나의 이 결속력 있는 동맹, 즉 언약을 맺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의 의미를 오랫동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책을 읽고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클레이 트럼블이라는 사람이 쓴 소금 언약, 뭐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고 영어로는 The Salt Covenant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그것을 인터넷에서 이 PDF 파일을 찾아서 이 다운받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빵과 소금을 함께 먹음으로써 그것이 개인이든지 또는 부족들 사이든지 서로 간에 체결된 이 소금 언약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이제 아랍 왕자와 이 터키, 지금은 티루기라고 하죠. 이 사이, 이 고관 사이에 맺어진 소금 동맹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두 사이에 이제 영토권에 대한 서로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즉시 식사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는 소금 한 통과 또 접시에 놓인 빵 몇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이 음식이 먼저 이 터키, 트리기의 고관에게 제공되었는데 그는 이제 그 빵 한 조각을 취하고서 그것을 소금에 찍습니다.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소금이 묻은 빵을 집고 왕자를 향해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샬라암, 평화라는 뜻인데요. 나는 당신의 친구요, 당신의 친구는 나의 친구요, 당신의 원수는 나의 원수입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음식이 이 아랍 왕자와 장관들에게도 제공됩니다.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빵에 소금을 찍고 말합니다. 샬라암, 평화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식탁에서 이 빵과 소금을 동시에 먹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이제 하나로 결속되고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을 체결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습은 러시아와 동유럽 같은 나라에서 오늘날까지 여전히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첫째 사진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의 사진입니다. 월드컵 본선을 위해서 러시아에 입국한 영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의 이 선수촌 입촌 행사의 한 장면입니다. 이 특이한 것은 이 러시아 전통 복장을 입은 여성이 이 러시아 전통 빵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빵의 중앙에 소금이 놓여 있습니다. 빵을 소금에 찍어 먹음으로써 그들은 이제 원수가 아니라 남남이 아니라 한 친구요 한 형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은 2019년 4월에 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이 정상회담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때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외신 기사에 푸틴과 김정은의 회동에서 흥미로운 순간 10가지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순간이 뭐였냐면 러시아의 전통 파이, 전통 빵 먹기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전통 복장을 입은 환영단으로부터 이 러시아 전통 빵을, 파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빵의 한 가운데에 소금이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김정은은 이 빵을 소금에 찍어 먹음으로써 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가 이 혈맹관계, 동맹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시대에 이 소금이 들어간 빵이나 음식을 함께 먹기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 초대한 자에 대하여 가졌던 모든 원한을 버렸고 이 상호행위로서 두 당사자는 서로가 충성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소제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원한이 사라지고 언약의 동맹관계가 확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식탁에는 반드시 빵과 소금이 함께 있어야 하고 이 음식을 함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요즘 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들은 너무 설탕과 뭐 크림과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빵을 먹으면서 이 소금 맛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소금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몇 번 그 빵집에 가서 그 소금빵을 사 먹으면서 이 다른 빵들과는 좀 특별한 맛과 감동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빵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이 소제와 소금 언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오랫동안 이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소금 언약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참으로 많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혹시 우리의 식탁에 마지막 빵 한 조각밖에 남지 않을 그런 순간이 불현듯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소금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빵에 소금을 찍으면서 찍어 드시면서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빵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코 마지막 빵이 아니라 여전히 소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이 식탁으로 소환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를 새롭게 맛보는 식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식탁에 오르는 그 소금이, 이 평범한 소금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즐겨 드시는 이 밀가루 음식, 국수나 뭐 수제비나 빵 같은 것에 가미될 때마다 언약의 소금을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물에 소용되는 이 소금과 또 또 제단에 이 불을 지필 장작을 공동 부담해서 이 성전들에 이 소금의 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항상 비치해 뒀다고 합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이제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때에 이 궁중 창고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가져가게 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 거기 나오는 물품을 보시면 모든 물품에는 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만 제한이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스라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밧까지, 기름도 100밧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소금은 마음껏 가져가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우리의 삶에 은과 포도주와 기름이 고갈될지라도 소금은 정량 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의 소망 439페이지에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문의 제사에서는 제물마다 소금을 쳤다.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관습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그때야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소금이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 죄악을 방지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금 언약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배우신 이 소금 언약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 가족들 사이에, 우리 이웃들 사이에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일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참된 소금 되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득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금 언약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아있는 소금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건강 요리법. 많은 사람은 잘 부풀지 않고 시큼한 빵을 먹음으로 그들의 죽음을 초래해왔다. 나는 시큼하고 잘 부풀지 않은 빵을 만든 어떤 가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가정부는 그 빵을 치워버리고 그 문제를 감추기 위하여 매우 큰 두 마리의 돼지에게 한꺼번에 구운 그 빵을 모두 던져주었다. 다음 날 아침 그 집주인은 돼지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를 살펴보았더니 잘 부풀지 않은 이 빵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주인이 물었더니 가정부는 자기가 한 일을 시인했다. 그녀는 그런 빵이 돼지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일 잘 부풀지 않은 시큼한 빵이 방울뱀이나 진저리 나는 모든 것을 거의 먹어치울 수 있는 돼지를 죽일 수 있다면 부드러운 기관인 인간의 위장에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친 밀가루로 훌륭하고 달콤하고 딱딱하지 않은 빵을 만드는 법을 즉시 배우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의무이다. 어머니는 딸이 매우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어머니는 교육 없이 가정 관리의 비결을 딸이 이해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녀는 꾸준하고 친절하게 딸들을 가르치고 유쾌한 얼굴과 용기를 주는 말로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할지라도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이미 용기가 꺾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된다. 이때는 비난할 때가 아니다. 의지는 약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용기를 주고 쾌활하게 해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 말이 필요하다.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배우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단다. 다시 한번 해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여라. 매우 조심스럽게 하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많은 어머니는 이 분야의 지식의 중요함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자녀를 가르치는 일과 그들이 배우는 동안 저지르는 잘못과 실수를 귀찮게 여기고 괴롭게 생각한다. 그리하여 딸이 일하는 동안 실수를 저지르면 다 귀찮다. 너는 이런저런 일은 할 수 없어. 내가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곤란하고 난처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버린다. 이와 같이 배우는 자의 첫 번째 노력은 배척당한다. 첫 실패가 배우고자 하는 그들의 흥미와 열성을 너무도 냉랭하게 만들어 버리므로 그들은 다시 한번 더 시도해 보기를 두려워하고 요리 외에 어떤 것, 곧 재봉과 뜨개질과 집안 청소와 같은 것을 하고자 제안할 것이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크게 실수했다. 어머니는 딸들이 실천을 통하여 서투른 것이 제거되고 경험 없는 일꾼의 미숙한 동작이 고쳐질 수 있게 하는 경험을 얻도록 그들을 꾸준하게 가르쳐야 한다. 나는 여기서 1864년에 출판한 증언 10호에서 발췌한 글을 제시하는 바이다. 귀염과 시중을 받아온 아이는 항상 그것을 기대한다.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실망하고 용기가 꺾인다. 이 동일한 기질은 그들의 온 생애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무력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양보해 주기를 기대한다. 장성한 남녀로 자라난 후일지라도 그들이 반대를 당하면 그들은 학대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상을 걸어가는 길을 염려하고 스스로의 짐을 거의 질 수 없고 흔히 모든 것이 그들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안달한다. 잘못된 부모는 자녀에게 파멸을 초래할 교훈을 가르치며 또한 그들의 앞길에 가시를 심어주고 있다. 그들은 자녀의 욕망을 채워주고 그들의 기호대로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이와 같이 멋대로 하도록 방임된 아이는 그들의 욕망을 제지당하지 않고 그들의 기질을 굽히지 않고 이기적이고 가혹하고 거만하게 자라나서 그들 자신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 부모가 자녀의 장래의 행복을 크게 쥐고 있다. 그들에게는 자녀의 품성을 꿀지는 중요한 사업이 놓여 있다. 어린 시절에 주어진 교훈은 생애를 통하여 내내 그들을 따를 것이다. 부모들은 싹이 터서 선악간의 열매를 맺게 될 씨를 뿌린다. 그들은 아들과 딸들이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다. 자녀는 매우 어렸을 때부터 유용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돕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 나이에 있는 많은 딸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들의 어머니들이 수고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거실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무감각하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이 어떻게 생기는가?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선 며느리 룻의 결심은 실로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나, 다윗,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 맹세했던 그 맹세를 룻이 했습니다. 룻의 이 결심을 들은 나오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룻기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시험을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나오미의 룻에 대한 신앙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이 장면을 신학자인 토마스 풀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룻의 태도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별과 같았다. 이렇게 해서 길 위에서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논쟁은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오르반은 자신의 가족과 민족 신들을 쫓아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룻은 미련하게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를 고집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룻의 결정은 미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훗날 룻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여러 곳에 기록함으로 그의 멋진 선택을 찬양했습니다. 두 여인이 메마른 광야의 길을 따라 타박타박 걸어갑니다. 마치 그 모습은 엄마와 딸이 정겹게 걸어가는 다정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앞길이 막막하고 당장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러 날을 걸어 베들레헴에 마침내 도착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로 22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를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마침내 나오미가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귀향은 온 베들레헴 동네의 커다란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아무리 큰 말이라 해도 그 소식은 신속히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나오미의 귀향 이야기로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남정네들은 남정네들끼리, 여인들은 여인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0년 전, 비록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났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의 유지였습니다. 21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도 나간 것입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지금은 비어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미는 비어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으로 비어 돌아왔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나갔던 그들이 지금은 빈털더리가 되어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나오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는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미로운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랬을 것입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륜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넉넉하고 여롭게 살 때 나오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웠을 것이고 사랑받는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길거리의 나그네들에게는 베풀기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마라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왜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했을까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풍족하게 이민을 떠났던 사람이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들까지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어느 누구 앞에서 우는 얼굴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안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해도 나오미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특별한 벌을 내리셔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들의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했던 선택이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이민 간 것에 대해 고백과 더불어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 목마르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에 있는 샘물을 마셨을 때 쓴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챙겨주고 보살펴 주어도 조금만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달랐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나오미 이런 진실한 고백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큰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는 보리를 추수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놀라운 계획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Thank you.